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소중한 것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아마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그러게 만남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만남의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남일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저 어부들의 만남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푸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런 수확도 없이 지친 그들에게 찾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잘 잡은 제자 이 어부들, 저들의 놀라운 거덕으로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은 아름답고도 귀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변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만남과 더불어 만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남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후의 만남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기냥의 만남이 아니라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그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고 신비롭기도 하고 신령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만남일 겁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에 이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야겠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름 아닌 잘될 거라고 한 얘기보다 순교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법정에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을 향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무나 극단적이고 과장법적인 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을 지칭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 지금의 말을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헨리 나임이라는 영성학자는 그가 쓴 책 가운데 국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나 인간의 행복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심의 발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나 불행의 기준이 다름아진 경제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느끼시는가요? 행복이라는 것도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이 입은 옷보다 이쁘고 멋있게 보이면 행복을 느낍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조금이나마 이쁘고 잘생기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경제심 가운데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런 이런 행복은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꼭 행복만일까요? 불행은 어떠합니까? 괴로움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쟁심과 더불어 비교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얻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 믿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더불어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극소화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신경을 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대화되면서 하나님과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며 불행하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합니다. 눈물 흘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눈물 흘려지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찬송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비교하며 경쟁심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더불어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참 귀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쫓겨나시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지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에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으시며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꾸지람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은 아인 아벨과 둘만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이 이 물음에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의 항변에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저주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시 가나야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저 가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행동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듣는 기능입니다. 듣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청각에 좀 이상이 생겨서 참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죠. 여러분, 듣는 것처럼 복된 것.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새겨 알아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없는 소리. 여러분, 혹 여러분의 아내거나 여러분의 남편이 몇 줄째 말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 안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왜 말 안 하는지. 왜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지. 왜 말이 없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침묵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말해야만이 들리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말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없지만 가만히 보면 행동은 있습니다. 그 행동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목회학 교수님 한 분이 신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교인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에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요란하거든 그 집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릇 소리가 요란한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동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름아니라 침묵이나 행동이나 역사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 뭘까요?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스스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원인인 것 같은 거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 아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다시금 가인을 생각 가인을 보고 내가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고 경건을 바르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가인은 그 순간 저 제물에 받지 않은 이유에 내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벨 탓이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 감정은 박탈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안에 계신 사람들의 삶,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을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저 가인이 드린 이 제사에 침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질투하지 말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 들려지느냐? 왜 내가 천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문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전하게 나아가는 자. 여러분 성경의 자세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저 빌라도도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질투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시기와 질투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공을 위한 모멘텀이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기와 질투는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 그 깊은 것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침묵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지는데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잠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예수가 아니 계시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조금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을 해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그 분노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자라나서 어느 사이에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학 공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죄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수학 공식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게는 더하기가 있는데 더하기라는 의미는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죄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거짓이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죄는 점점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더하기입니다. 죄는 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도 잃어버립니다. 죄로 지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도 빠져나갑니다.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또 안 했다면 죄는 곱하기도 있습니다. 곱하기로 작용한다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감정이 병들어갑니다. 단순히 죄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에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죄는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때에는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파생되어 가면서 죄가 온통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나누기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해버리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섬겨버리십시오.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착함과 옳음과 바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과 용서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 용서한다는 거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있다면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를 빚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냐고 한 말씀처럼 더 무서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시기가 있느냐? 네가 질투가 있느냐? 네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 음성입니다. 또 하나의 음성이 이 가인에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세 번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오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냥 물으실까요?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시기에 가인에 대하여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에 대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가인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아벨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아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죄의 자리는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질 때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알고 수치심을 해서 풀립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동산 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어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찾으실 것은 아닐 겁니다. 에덴 동산 속속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르심은 뭐예요? 추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음성에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의 모습, 내 안에 생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삼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의 자리가 본래 그 자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 찾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복음입니다. 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멀리 떠나 숨어버린 삶의 모습들, 내 아우 아벨,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네일까? 내가 아벨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그 삶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고 하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자리가 본래 그 자리냐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질 때에 거기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도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